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뭐 물론 다른 선지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선지서의 말씀들이 참 저희들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그들이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받게 되어질 그들의 심판과 벌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저희들도 역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무거운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참 격려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인지 이 세상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이 말씀을 듣노라면 마음 한구석에 참 어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노를 맞다트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 그것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쌓여져 가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소극적이 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뭐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하였고 또 혹은 그 전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기 이전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음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것이 그들에게 피가 되고 또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또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옮겨놓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또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놓으실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불가능한 자리에 옴마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그리로 옮겨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를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분노하는 마음 그것이 그를 향하여 정말 기분이 나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분노를 그냥 쏟아내기 위해서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가 되돌아오기를 또 더 나은 자리에서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그것을 준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분노하는 것인 것처럼 분노라는 표현이 좀 어쩌면 잘못되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화내시고 또 징계하시고 지적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들이 누리게 되어질 복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던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복 그리고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것이었던 것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님의 복 주신 그 복은 이 세상에 또 다른 돈이나 또 다른 권력 혹은 또 다른 어떠한 즐거움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 뭐 그거나 이거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혹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서기만 하면 너희가 누리고 얻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 샬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부요함,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리로 와 복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듭거듭 너희가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한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로를 내리고 너희를 지키며 보호하고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만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고, 내 손안에 잡고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며, 내 손에 기록한 이름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주목하여 바라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명하시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익숙히 잘 알아서 그것이 나에게 그냥 흘러 지나가는 한 성경의 구절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느 틈에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모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기대되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사라져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인 것처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뭐 주로 방백들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로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왕족들아 깨달아라,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선포되어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귀를 막아서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결과에 도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도 뭐 늘 그러시는 분, 뭐 맨날 선지자들 오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선지자들이 좋은 얘기하는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때는 그들이 도저히 그 자리에서 회복할 길이 없어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 통해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거고, 너희가 그대로 살다가는 죽을 거라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라는 거고,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 안 삼겠다는 얘기니까 들어도 들어도 그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거죠. 에이 또 그 얘기. 뭐 전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 얘기구나. 에휴 그래 뭐 또 좀 새로운 거 없나. 뭐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를 열어 귀 기울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참 모호합니다. 미스바에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뜻을 조금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다볼의 그물을 친 그 그물이 된 그 방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의 죄가 마치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그들이 음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두 지역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한 곳이 있고 요단 서쪽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누어 가진 땅 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 지명으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 성회를 개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계기가 된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심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기 10장에 입다가 살던 고향이 미스바였고,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미스바는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사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특별히 몇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에가 거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썼는데, 그 지역을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곳을 사무엘이 다니면서 그곳에 거하여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어떤 이유에서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장소, 하나님에게 구원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다볼이라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볼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드보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장소가 다볼이었습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스바와 다볼은 다 산지역이고 그 산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경험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구원의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의 감으로 혹은 그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다볼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장소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장소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행동을 음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앞에 나오는 우리 4장의 말씀과 연결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4장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제일 강성했던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으로 부르잖아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므로 이제는 버려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여호와의 자심을 두고 맹세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 길갈과 베델. 길갈도 베델도 조금 아까 미스바와 다볼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조상 야곱이 돌을 세워 이곳이 하나님의 전 되어지기를 사모했고 그것을 언약한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올 때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던 장소고 또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기록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베델도 길갈도 미스바도 다볼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낼 만한 장소인데 그것이 범죄하는 장소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에 여로보암 때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미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남북 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누시고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한 나라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을 삼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울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들이죠.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태생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을 때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 그 장소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되어진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 집 하나 줘서 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저 남쪽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델 얼마나 좋아요 장소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성전 삼겠다고 한 그 땅에다 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을 만들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베델이나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본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 음행한 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 일을 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까지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제사를 하되 우리가 굳이 뭐 저 남쪽의 규례를 따를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 중에 다시 제사장을 세우자. 레위지파 아닌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곳에서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 됐지. 우리가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범죄였고 그 여로보암의 범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우리 땅에서 잘 예배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마음을 변심해서 내 왕위를 뺏기게 될까봐 두려워했다고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레위지파로 삼아서 제사장으로 삼아 이곳에서 제사하게 하고 절기도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뭐 초막절 다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다. 그렇게 해서 우리 똑같아. 뭐 비슷해 보이지만 어차피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 여기서 제사 지내도 하나님이 들으셔. 라고 얘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올무에 걸리게 했다고.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기는 했으나 그곳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러 가면서 송아지와 양을 끌고 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분에게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 지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 제사와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말았다고요. 나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니네 딴 사람이 아니라 딴 우상이 아니라 나한테만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것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어차피 그거나 이거나 비슷하잖아. 겉모양은. 이거 해도 괜찮아. 왜요? 이거 해도 내가 이것에서 드리는 정성만큼 지금 정성을 드리고 있다니까. 송아지도 보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니까요. 산당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잘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뭐 지어드렸는지도 모르죠. 뒤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6절에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제사 지내러 갈 때 뭐 가지고 간다고요?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간다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부자였습니다. 그들이 부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갈 때 째째하게 산비둘기 밀가루 이런 거 가지고 가지 않고 송아지를 떼로 양을 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대신 드린 만큼 우리도 지켜주시고 복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마음속엔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할 테니 당신도 내게 주시오. 이것만 남은 거라고요. 아, 이 하나님 이만큼 많은 양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됐지. 뭐 더 필요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열심을 다하는데 내가 이만큼 온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그러면 됐지. 뭐 다른 거 비슷하잖아요. 굳이 예루살렘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예루살렘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굳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임재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죠. 뭐 나무 막대기 하나 꽂아놓은 거나 돌멩이 하나 세워놓은 거나 하나님이나 금송아지 만들어놓은 거나 어차피 내가 정성을 다하여 애쓰면 효험이 있으면 내게 복주라는 거죠. 내가 복받을 만큼은 하겠다는 거죠. 내가 당신으로부터 화 입지 않을 정도 수준은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했으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먹고 떨어지시오 그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 고만 괴롭히시오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고 미스바로 올라가서 다볼로 올라가서 그들이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곳으로 기억하며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요. 그곳을 바꾸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벳아웬이 되게 했다고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벳엘을 뭘로 부르냐 하면 벳아웬으로 부른다.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던 장소가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얼굴을 그럴듯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마음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제 했던 TV 생각 아니면 누군가 싸웠던 그 마음속의 억하심정, 뭐 만약에 그런 것만 가득 차서 예배 시간 내에 딴 생각을 하고 갔다면 우리의 겉 얼굴이 여기에 앉아있고 겉 모양이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니네 속마음이 필요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 제발 살아계신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는데 그 앞에 조용히 앉아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절, 저희는 여기는 잘 그렇지 않지만 명절 되면 이제 뭐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하루를 시간을 보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그 앞에 가서 앉아있는데 착한 척하고 선물도 드리고 뭐 용돈도 좀 드리고 밥도 맛있게 해서 드리고 앉아서 어머니 좋으시죠? 어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머니가 되게 힘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속에는 언제 빨리 가나. 빨리 끝나야지 가야 또 우리 식구끼리 또 놀러 가야 되는데 애들이랑 최소한 노는 날 별로 없는데 오늘이라도 뭐 어디 가가지고 나들이라도 좀 해야 뭐 식구끼리 회포를 푸는데 아, 자꾸 아버님은 야 오늘 저녁도 먹고 가라. 네 그럼요. 속에는 뭐 어우, 무슨 저녁식이나 점심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알죠. 뭐 그런 것 다 이해하죠. 하나님이라고 그런 마음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분에 대한 존경심, 그 겉으로 표현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 2절에 이렇게 씁니다. 패역자가 사륵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와 혹은 다볼 혹은 베다웬, 베델과 혹은 길갈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자연하게 앉아있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을 끌고 가서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에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고 떡하니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요. 니들이 나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 너희가 거기에 있는 게 음행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물질 혹은 다른 부요함,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고 하나님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또 우리의 삶 매 순간마다 어떻게 계속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지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때로는 그렇지 않죠. 물론 예배 시간에 가끔 졸리기도 하고 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영 내 마음에 잘 안 될 때는 설교 듣는 게 힘들기도 하죠. 찬양하다가 보면 찬송가가 너무 높아서 오늘은 목소리가 잘 안 올라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사가 내 마음에 잘 안 들 때도 있겠죠. 그걸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그 자리에 자리를 대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대피고 1년에 365일 52주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 해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의무 다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벌 주지 말고 복 주실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지는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법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시오 라고 하는 관계가 되지는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실 만큼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베델, 미스바, 다볼,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돌을 떡하니 세워놨다고요. 에벤 에셀 얼마나 좋아요. 길갈에 열두 지파가 각기 한 커다란 요단강이 말랐을 때 그곳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열두 무대기 돌멩이를 탑으로 쌓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탁하셨습니다.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뭔데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놨습니까? 그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요단강이 창일할 때에 마른 땅을 건너 너희를 구원하신 증거다라고 알리게 하셨어요. 요단강 오른편에서 하는 지파들이나 왼쪽에서 하는 지파들이나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그곳, 그곳에 가서 야, 이건 돌무더기 쌓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네. 야, 이건 사진이나 한 장 찍을까? 찍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요. 그곳에 가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요. 내가 애써서 복을 찾기 위하여 내가 애써서 복을 얻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바알에게 수없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세라에게 수없이가 재물을 드리고 또 기회가 나 하나님 앞에 저 베델에 올라가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키느라고 애쓰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나안으로 옮기신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기실 때 첫 기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기억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 하나님의 땅 옮겨 놓으시겠다고 시작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좋은 땅을 내가 골라서 너에게 주마 안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갈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무너지게 만드셨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채로 남아있었잖아요. 아골골짜기가 돌무더기가 되어진 흔적을 그대로 그들이 보고 있었다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내가 어쩌하기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옮겨 놓았으므로 그래서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요. 그것이 망각되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종교 행위가 되고 말고, 그렇게 종교 행위가 되고 날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종교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예배는 기쁨과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복,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까지 보내어 주셨은 즉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고 묻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어져 고백되어져 나오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우리의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우리의 매 순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분노하시고 엄미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에 옮겨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